개발기간 4년 반 걸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네. 오래 걸린 이유가 뭐 분명히 있죠.
그쵸.
그래서 4년 반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 스토리를 보면, GDC 2016년 GDC에 전시를 했습니다. 데모 버전을. 데모 버전은 중간에 계속 배포를 하고, 그리고 GDC 2016의 데모 버전을 지금도 그 개인 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시를 했는데, 6명의 운명을 이제 시간 순으로 마치는 그런 짧은 플레이로 네. 전시를 했었는데 너무 피드백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디벨롭을 시켜서 그 팩스 호주에서 네. 또 한번 전시를 했는데 이제 이게 처음엔 6명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60명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륨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이 아니라 시간이 뒤얽힌 채로 몇 명 더 추가해서 운명을 맞추는 걸로 넣는데 사람들이 뭔지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까지의 인터페이스는 뭔가 타임라인 형태. 그래서 위에 이제 시간 스탬프가 쫙 찍히고 이제 가로 순이 있고 저희가 맨날 하는 뭐 1900몇 년도 뭐 몇 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점을 찍어서 가는 식의 인터페이스였는데 이때 책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수정을 했는데 책이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장과 절이 있다, 순서가 있다.
네, 앞부분 책의 앞부분은 앞부분에 이러는 일이라고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쵸. 책의 뒷부분을 보면은 뒷부분에 이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이 중간에 비어 있었을 때 이 빈칸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장과 절, 그래서 뭐 마지막 절 제목이 뭐 최후 뭔가 그런 거였어요. 뭐
최종,
엔딩,
맞아.
결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장부터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에 딱 처음 타서 처음 시체를 뒤졌는데 이거는 이 전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쉽게. 그쵸.
이게 시체 아까도 말했지만 사인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시체를 발견해서 타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보게 되는데. 시체가 죽어 있으면 어떤 시체가 먼저 죽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 발견을 하면 5, 3, 뭐 4, 2, 1 뭐 이런 순서대로 시간 타임라인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뒤죽박죽된 타임라인을 책으로 정렬을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선역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인과관계를 마지막에 가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해놓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체를 찾아가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뭐 어떤 긴 길을 따라가면서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쵸.
그 한정된 배라는 공간 내에서
아주 곳곳에 시체가 죽어있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탐험하는 걸로는 딱히 뭐 시간 순으로 일어났는지 어쨌는지
그쵸.
네, 사람을 뭐 1층 갑판부터 뭐 지하까지 내려가면서 사람이 죽었다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과 결합을 시켜서 그 뒤로는 좀 정리된 성공적인.
근데 저는 이 얘기 처음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책이 없었대요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와씨 이 루카스 포프 진짜 양심 없네. 약간 이 생각을 노양심 아니에요 너무 막 이러면서 책이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없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했던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타임라인 형태가 있었군요. 근데
볼륨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지.
근데 되게 지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프로토타이핑을 위해서 만들었던 버전 자체가 6명이라는 되게 한정된 인원의 운명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핵심 한 줄.
그렇죠. 핵심 로직을 먼저
로직을 먼저 빡 구현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볼륨을 붙였다. 이게 정말 개발의 정석 중에 정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게임 만들 줄 아는 사람 역시
그렇죠.
정말 난 사람이다 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되네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1비트 그래픽을 어떻게 구현했냐. 근데 이제 처음에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옛날 그 맥킨토시 느낌을 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 그 맥킨토시에 있었던 그런 수준의 단순한 그래픽을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3D 원비트를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D 원비트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구현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언급이 되는 게 잘 알아보기 힘든 거. 그쵸. 첫 번째로 1비트로 3D를 했을 때 잘 알아보 그 물체를 알아보기 힘든 게 첫 번째고, 또 멀미 문제가, 안 그래도 안프로님도 멀미 나신다 했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까지 느끼진 못했는데 멀미가 되게 심하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30분 이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어지러운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왜냐면 그 유령선 자체가 어디 선착장에 선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 보트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 바다에 배가 흔들리는 느낌을
그것까지 했으면 엔딩 못 봤지.
유저한테 느끼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멀미를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지러워서. 근데 나중에 이제 화면을 전체 화면에서 창모드로 바꾸고 나니까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게 보니까 그때부터 멀미가 없는데.
전 전체 화면으로 끝까지 했는데.
아 진짜로?
그래서 15시간 걸렸나봐.
저는 그래서 세호한테, 세호는 절대 못하겠다 이 생각도 했었어.
저도 3D 멀미가 저는 뭐 보통 안프로님보다 제가 더
심하잖아. 그래서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전체 화면으로 했단 말이야. 네, 심지어.
네. 아 너무 재밌던데 진짜.
그렇죠. 네,
빠져 들어가는 줄.
네.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엔진은 유니티로 만들었어요. 유니티로 만들었는데 뭐 전문가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언급을 못 드리겠고요. 원비트로 구현한
네. 네,
그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본인이 노하우를 다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에 보면은 뭐 처음에 면이 잘 나눠지게끔 뭐 뭐를 뭐 하고 뭐 무슨 채널을 뭐 값을 어떻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팅이랑 텍스처를 입혔는데 여기 원비트를 넣었을 때 뭐 적용했을 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블라블라 얘기했는데 3D 쪽 하시는 분들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것 같고
네.
예, 저는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유니티에서 이걸 찾으면 이 기능이 있겠거니 거기까지밖에 모르겠고
네.
예, 그래서 3D 아트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게임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스는 저희가 루카스 포프 인터뷰와 뭐 그때 호주아재님이 소개해주신 팟캐스트와 뭐 노클립의 팟캐스트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원래 죽기 전에 1분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지 프레임으로 정지 프레임을 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애니로 재생시킬 수 있게 계속 하고 중간에 변수를 바꾸면 그 내용이 바뀌게끔 처음에 했다는 거예요.
미쳤어.
와 열병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불가능한 부분이 되게 많았다.
약간 그거는 DBU 아니에요?
약간 이제 리와인드 돌려서 막 이렇게 보는. 그리고 이 상황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게 변한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사인을 잘못하면 그걸로 바뀐다는 거지. 사인을 바꾸면
네, 그 중간에 조작할 수 있는 거를 넣으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그것은 너무 원대하다.
근데 난 이 얘기 듣고 애니메이션 할 수 있으면 난 좀 해주지 그런 생각은 들었어.
저는 오히려 이것도 약간 그때도 세호랑 막 얘기했던 건데 이게 지금 1800년이라는 배경과 그 뭔가 1비트 그래픽과 책이라는 매체 요게 딱 모였을 때 지금 방식이 진짜 최선이다. 정지된 상태에서 전묘 같은 느낌의 그래픽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특유의 분위기.
이것은 형식을 그 세계관과 일치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게임의 형식을.
근데 사인 밝히기가 너무 마지막에 짜증나가지고
짜증이 나지만 원래 1800년대 사인을 밝히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과학수사가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약간 그래서
아니 이 시계의 과학적인 그 기능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원래 1800년은 마법의
마법이 있던 시대라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그래서 오히려 애니메이션을 해놨으면 그 세계관의 느낌이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우리가
그 딱 정지 화면을 네. 보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쎄한 느낌과 그 음악.
그리고 약간 마치 유럽의 막 약간 고전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딱 열었을 때 그 약간 책이 바래면서 그 종이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잉크 그 인쇄했던 게 약간 이렇게 번지고 막 날아간 상태에서 뭐야 이러면서 약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3D로 구현해 놓으면 이 느낌이겠구나라는 거에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아, 그 세계관과
갑자기 도서관 느낌 났어.
그러니까 그치 어. 세계관과 내용과 게임의 형식을 완전히 삼일체 시킨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이다.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고 막 사인별로 변하고 이랬으면 SF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얘기인데 어, 이전에는 지금은 방식이 시계로 띠리리릭 해가지고
그쵸.
그걸 보고 책을 열고
책에 그러니까 그 본 내용이 책에 채워지죠 일단
책을 열고 책을 닫고 그 상황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런칭 한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영상을 다시 볼 수가 없었어?
어, 책을 열고 이제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닫으면 끝.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일자 진행.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루카스 포프가 더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
아, 원래 스펙이 더 키우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3D로 재생되거나 뭐 그 약간 그 화면을 갖다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어쨌든 이 조사관이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걸어다니는 느낌을 내려고 아마 그렇게 만들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약간 시간 여행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버전은.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포프가 이런 의도로 한 달 전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배 안을 돌아다니는 거는 그 조사관이 머릿속에서 지금 시뮬레이팅을 돌려보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면 못 보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유추하건데. 네.
그래서 어쨌든 막판에 이제 지금 방식 이제 어느 때나 시체만 있으면 바로
언제든지.
거기를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전 방식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풀타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약간 빨리 약간 그리고 일자로 이제 가는 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쭉 따라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 그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른 방식의 게임으로
그쵸.
느껴지게
약간 선명한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이 훨씬 더 선명해졌을 것 같기는 해.
그것도 그렇고 이게 지나가면 끝이니까
그치.
약간 좀 더 집중해서 볼
해서.
수도 있고 여기서 놓친 거는 약간 어쩔 수 없다 하고 넘어가는
그리고 약간 마지막에 채점 받는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그쵸. 지금은 약간 거. 어떻게 보면 답지 내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주는 느낌이고
네. 어. 왜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마지막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쵸.
그 돌아댕기고 막 한 거
포기하고 싶었지
어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포기를 했어요.
네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대단하다 네, 진짜
네. 파이낸셜 문제 네. 페이퍼스 플리즈 때문에 재정 문제가 없었다.
대단해요.
데드라인에 진짜. 대한 압박 따위 없었다. 나는 페이퍼스 플리즈로 가족들과 함께
어 임마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페이퍼스 플리즈 개발자야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나 그거 엊그제 봤잖아 그 영화 지진
아 지진
아 그 내가... 사람들이 다 내가 누군지
아,
아이 막 하이고를
네 아빠라고 네. 이거
어 그거 아닌데
그거
내가...
아니야? 뭐야? 그럼 뭐
내가
봤어?
내가 누구지 아니
아 그거
그게
뭔지 알았어 네
저는 네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네.
이게 진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개발자의 목표는 차기작을 개발할 자금을 지금 개발작으로 모으는 게
그쵸.
모든 개발자의 목표예요 진짜로
꿈이죠 그리고
일단 약간 커머셜한 그런 요소를 넣어서 이걸로 돈을 벌고 진짜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이걸로 번 돈으로 버티면서 만들겠다라는 게 진짜 거의 대부분의 개발사 및 개발자들의
꿈인데 그것을 했다
뭐 완전 진짜 사람 블링블링하다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약간 게임 하나가 잘 되니까 1인 개발로 잘 되니까 미국인인데 회사 없이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아 근데 뭐 이건 아내가 일본인
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메인 잡을 뭐 어디 다니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외주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솔직히 게임 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만약에 혼자 하게 되면 장소의 제한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좋다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 참 페이퍼스 플리즈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그쵸? 우리가 오브라딘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페이퍼스 플리즈는 매출이 얼마나 됐었을까
일단 뭐 저도 샀고 앙프로님도 샀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필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아마 가격도 그쵸. 또 그때 부담이 없는 가격이었고
그쵸.
뭐 그때는 이제 반복 작업, 노동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었잖아요.
그쵸.
네, 그게 가장 큰 호불호 그 요소였던 것 같고 또 재밌었던 게 이게 손해사정사가 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어디 그 미니맵 댓글에 그게 있더라고. 제가 옛날에 보험회사 근무한 기업 때문에 이 게임은 하기 싫네요.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누구나 진짜 직업을 게임으로 다시 채용하기는 싫어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홍보나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이득을 얻은 게 많죠.
그렇죠. 근데 페이퍼스 플리즈 만든 사람이 만들었대.
그렇죠. 딱 그러면은 이제 개런티가 딱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루카스 포프의 걱정 중에 하나가 페이퍼스 플리즈는 홍보 포인트, 마케팅 포인트가 굉장히 뚜렷했던 그런 게임인데 오브라디는 좀 아니라서
그쵸.
걱정이 됐었다. 우리가 트레일러를 보고 느낀 감상이나
이 게임 뭐지? 막 이런.
그리고 페이퍼스 플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한 포인트? 사회적으로 약간 트위스트? 위트 그쵸, 있는 그쵸. 포인트? 그런 것들이 딱 있어서 약간 그 게임을 하는 플레이 화면을 한 5분 정도만 보고 있어도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 진짜 기발하다 이거 진짜 웃긴다
그치.
그리고 그런 동유럽 가상의 동유럽 국가에 대한 그 사회적 배경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쉬운
맞아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사회적 메시지가 어쨌든 유희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페이퍼스 플리즈는 있었죠
그런 설명이 편안하고 네. 제목도 네, 페이퍼스 플리즈 도장 찍고 뭐
그니까
입국 심사 뭐 총 쏘고 뭐 약간 보면 도구권
그러니까,
그런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리적인 거나 소재적인 거나 뭐 형식적인 거나 이렇게 모든 게 다 약간 쉽게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약간 느낌의 그 사회주의라는 그
그렇죠.
사상을 막 넣고 막 이러면서
일단
뭔가
그 약간 저는 그 러시아 모자 쓴 러시아 털모자 쓴 사람 딱 나와가지고 입국 심사 때 딱 지나가는 거기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워낙 명확했죠. 근데 오브라딘 같은 경우는 진짜 뭘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약간 저는 해보고 놀랬던 게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이랑 너무 달라. 그러니까 트레일러를 못 만든 거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 근데 약간 그 페이퍼스 플리즈의 향취가 남아 있는 게 여기 그 게임 설명하는 문구 딱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면은 여기에 루카스 포프 자체가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사정사가 돼요.
인슈런스 어드벤처.
아
보험 모험? 그러니까 딱 보기 웃기잖아요. 아니 인슈런스 어드벤처 미니멀 칼라 이렇게가 지금 테마 그
명확하네.
홍보 문구예요. 그래서 인슈런스 어드벤처? 이건 뭔 장르지? 딱 요렇게 캐치하게 오게끔 만들긴
아, 그러네.
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사전정보 없이 시작했는데
아니야 근데 이게 확 오지 않잖아 솔직히 인슈런스 어드벤처랑 페이퍼스 플리즈 그 제목만 딱 봐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지만 하고 난 지금 그 문구를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게임을 설명해놨구나
인슈런스 어드벤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상 내역을 얘기를 이거는 할게요. 왜냐면은 이분이 1인 개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상을 탔어요. 더 게임 어워즈에서는 베스트 아트 디렉션 상을 탔고 다이스 어워즈에서는 노미네이트가 어떻게 됐냐면 게임 오브 더 이어에 노미네이트 됐고 그다음에 어드벤처 게임 오브 더 이어에도 됐고 그리고 게임 디자인상 게임 디렉션상, 스토리상, 인디
게임상에
각각 노미네이트가 됐고 뭐 수상은 뭘로 했냐? 수상은 안 했죠? 다이스 어워즈에서는 그리고 IGF, 인디 게임 페스티벌 어워즈에서는 엑셀런스 인 비주얼 아트, 내러티브, 오디오, 게임 디자인 요렇게
네.
노미네이트가 돼서 여기서 상은 내러티브로 받았어요.
네.
그리고 게임 개발자 초이스 어워즈에서는 게임 오브 더 이어, 베스트 내러티브, 베스트 비주얼 아트,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노미네이트가 되고, 이상하게 베스트 내러티브를 받았네 또. 아무래도 여기는 뭐 그 트리플 A 게임까지 다
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베스트 비주얼 아트를 가져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약간 그러니까 어떤 인디 게임이 나와가지고 게임 디자인 메커니즘 관련된 상뿐만 아니라 내러티브에, 오디오에, 비주얼 아트에 모든 분야에 다 노미네이트 그러니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네. 내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제 소규모 게임이 줄 수 있는 그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뭐 진짜 내러티브나 게임 디자인적인 부분이 될 텐데 그래픽이랑 오디오까지 많은 부분에서 노미네이트가 됐다.
그렇죠. 약간 그 그래픽적인 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트리플 A들의 그 그래픽의 그 볼륨을 못 당해낸 느낌?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이게 신선하고 이게 맞는데 그리고 게임의 그 모든 내용과 형식을 담는다는 의미에서도 딱 맞는데 사실은 그 수많은 게임들의 기술력을 당해내지 못한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 사고방식을 추측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와 이건 도대체 뭐 이분의 기분은 어떨까 이렇게 많은 부분에
나 뭐라고 노미네이트는. 생각할 것 같냐면 야 노미네이트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 왜 수상은 별로 안 해줘야
아 이제, 그리고 이게 박스타를 두 개를 탔어.
나도 심지어
박스타 그냥 저는 이런 해외 그 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박스타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예술성에 방점을 두고 주는 게임이고 박스타 타는 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박스타는 게임만 주는 게 아니고 전 예술 분야를 통틀어서 주는 약간 권위 있는 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박스타에서 아티스틱 어치브먼트랑 게임 디자인에서 수상을 두 개를 해서 트로피를 두 개를 싸들고 집에 갔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대단하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네, 대단해요.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악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으니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네.
음악도 다 작곡을 한 거야. 나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사기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외주 하지.
아 이게 뭐라고 컨셉 분명하고 그러니까. 여기 디렉션 정확하게 주면 만들어서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리고.
맞아.
근데 음악도
약간 진짜 나
사기캐 진짜
계속
사기캐.
남놈이다 생각밖에 안 드는데.
당대의 기재 아닌가.
어.
생각이 드는데 음악도 그 페이퍼스 플리즈 같은 거. 음악 보면 약간 뚱땅뚱땅 하면서 약간
그쵸. 빰
약간
네.
빰 네. 약간 익살스러우면서도 뭔가 분위기 쎄한 분위기가 그쵸. 살아있는 그런 느낌인데 오브라딘도 진짜 음악이
맞아요.
음악이 그때 나와요. 그 1분 동안 넘어갈 때 그때 1분짜리 음악이 딱 나오는데 그 사망 장면 아니면 살해 장면을 딱 그 보면서 그 짧은 순간 그 배경음악이 딱 지나가는데 진짜 이건 1800년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주를 못 주나 봐.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과 그 멜로디 라인이 딱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남이 만들어주는 것보다 내가 찍는 게 빠르다 약간
그렇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이 참 대단하다.
정말 오디오가 너무 완벽해요 이 게임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레이션 음악뿐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이 나레이션인데
그쵸.
아까 앙프로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시계를 들고 띠리리 돌아갈 때 그때 사망 당시의 사운드가 들리죠.
그쵸.
진짜 배에 있는 듯한 그 현장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그 3D 정지 화면을 갖다 틀어놓고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화면이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대사만 찍혀요.
그 상태에서 대사만 딱 찍히는.
그 상태에서 나레이션이 나오고 약간 BGM 같은 거는 그 다음에 나오지만 그리고 나서 환경음이 사운드 이펙트가 나오는데 너무 실감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시각이라는 감각을 차단해놓고 청각만 들리니까 모든 그 감각이
집중돼서
귀로 집중이 돼서
집중이 되고.
몰입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와, 그 배에 탄 거 같이
몰입이네요. 이 게임은 사실은 그래픽도 그래픽인데 그래픽도 실감적이고 굉장히 독특하고 그런데 사운드가 거의 팔할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떤 부분들을 감탄했냐면
완전 3위일체
계속 이렇게 그 청각에 집중해서 듣고 있다 보면 그 주변 물소리 있잖아. 그러니까 막 얘네가 지금 노를 저어서 어디론가 나가고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노로 뭘 때렸는데 으악 하고 이제 뭐 튕겨나가가지고 폭발하는 음이라든지 아니면 막 서로서로 다투는 듯한 그 효과 그리고 멀리서 야 빨리 와 라고 부르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그 보이스 디렉팅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얘는 루카스 포프는 진짜로 약간 너무 전방위적인 매체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는 애 같다. 그러니까 뭐 시각도 그렇고 청각도 그렇고 근데 저는 게임을 하면서 OST에 감탄해 본 적은 있어도 환경음이 이렇게까지 정말 감탄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1인 개발의 그 퀄리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운드가 진짜로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 블랙아웃 된 화면에서 정말로 배 위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 그 오디오만으로 그 기법 이게 진짜 오브라딘의 진수 정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쉬운
부분은
예, 이게 추리하는데 단서가 국적이 있다고 아까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중국어 대화도 나오고 러시아어 대화도 나오고 프랑스어 대화도 나오고
인도도 나오고 막
네 영어 대화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출신지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인도, 인도 영국, 영어도 뭐 다르니까 미국 영어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 뭐 러시아 사람 뭐 다른 유럽 뭐 네덜란드 사람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섬내에서는 영어를 하고 그쵸. 이제 급할 때 자국어가 나와요. 막 오 마이 갓 막 이런 아 이럴 수가 막 이런 아 미친
오 신이시여 막 약간 이런
약간 그런 거 할 때는 자기 나라 말로 해주고 땡큐 하게 해주고 그런 말로 해주고
내가 그런 건 거지 한국인이 하는 영어 중국인이 하는 영어
아 뭐. 내가 진짜 한국인 영어였으면 내가 진짜 확실히 감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억양으로 해당 지금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추측해야 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런 점에서는 좀 불리하죠. 그쵸, 아무래도 그쵸. 이게 분명히 영국 영어는 아닌데 거기까지만 알겠더라고.
맞아.
아, 이거는 영국 영어는 아니고 약간 영국 북부 억양인 것 같다? 근데 뭐 내가 영국 북부 억양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거는 영국 사람은 아니다. 거기까지는 추측하는
맞아.
네, 한 상태에서 했는데 아마도 유럽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영국 사람 아니면 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부근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면 추측이 조금 더
쉽다.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익숙한 문화권의 사람들의 그 성 출신이나 뭐 사망 원인이나 대사 같은 거는 굉장히 볼륨이 크게 나오는데 중국인 막 이런 약간 소수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선원들 혹은 뭐 자기가 잘 모르는 동양 쪽이나 뭐 그런 쪽 사람들은 대사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이제 다 특징 없이 좀 등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 게 일단 중국인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중국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저는
아니 저는 왜 그렇게 느꼈냐면 물론 이제 그 신분 자체가 그 영어를 쓰는 인원들이 다 되게 신분을 알아보기 쉬운 포지션 뭐 선장, 1등항에서 2등항에서 이런 걸 다 차지하고 있어서도 있는데 중국인들이 사실 대부분 장로원 아니면 선원으로 등장을
그렇죠.
하는데 식별하기 위한 단서가 좀 부족한 거예요. 문화적인 단서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제가 세우가 마지막 6명 막 머리 썩었다고 하는데 저는 중국인들을 거의 야바위로 찍었어.
나는 중국은 괜찮은데 러시아
중국
러시아 얘기도 하지 마 진짜
진짜로 야바위로 찍은 게 너무 많아 나 막
그래?
그러니까
부럽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이 게임이
아니 야바이로 찍어서 10시간을 했다고?
어, 그러니까
대박인데?
그러니까 맞춰놓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꼼수를 쓴 게 뭐였냐면 이 게임이 루카스 포프가 사용자 플레이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친절은 뭐였냐면 3명 단위로 운명을 맞추셨습니다 이 멘트를 띄워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명까지는 내가 지금 사인과 신원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돌려막기를 해서 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이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뜨는
두
거지
두 명 맞춰놓고 나머지 한 명은 남은 애들을
그쵸
다 넣어본다던가 그런 네. 플레이가 가능하죠.
가능한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야바이를 했다는 게 뭐냐면 확실한 두 명을 해놓고 세 명째 확실히 알더라도 얘를 안 해놓고 애매한 애들을 먼저 밀어넣었어 막 그러면서 이름만 바꿔가면서 왜냐면 사인은 거의 다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인은 거의 야바이로 맞췄어요.
중국인은 그렇게 맞히기 어렵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응. 나는 좀
러시아 사람들 다 진짜
아, 러시아는 오히려 러시아 3명밖에 없잖아.
그래서 러시아 3명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 3명 좀 그래도 괜찮던데
아, 나는 처음에 너무 낚인 것도 있고 약간 이게 어드벤처가 뭐가 문제냐면 사고 회로가 이렇게 개발자가 원하는 정답으로 쭉 가면 되는데 중간에 약간 빠져버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맞아 맞아.
어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 다른 그거에 내가 처음에 확신한 거에 대한 반증을 찾을 때까지는 어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드벤처라는 게 결국은 퍼즐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데
그렇죠.
그 정답을 위해서 어떤 단서들의 풀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인지하는 게 플레이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 능력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간과했던 게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책, 사진, 그 3D로 재현된 정지된 화면,
지도.
그다음에 지도 뭐 이런 약간 그 증거들만 보고 돌아다닐 생각을 처음에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오브젝트 정황 증거를 찾았어야 되는데 처음에 동영상 보는 내내 그걸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더만 뭐 이것도 굉장한 빅스플로일 수 있지만 그 파이프 담배를 항상 물고 있는 애가 그 아이가 묵는 해먹 근처에 가면 파이프가 있다는 거야.
그것도 있고 뭐 가방을 해먹에 걸어놨는데 그 다음에 그 가방을 들고 나타난다라던가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런 약간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언급되지 않은 오브젝트 정황 단서들을 싹 무시하고 넘어간 거야.
그렇게까지 봐야 근데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 보면 사실은 100점짜리 답안지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빨리 플레이 타임 중에 깨닫느냐 이게 결국은 게임 난이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그 직결되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든 퍼즐은 맞아요. 왜냐하면 퍼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퍼즐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3타임 매치 그런 퍼즐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정답을 찾아가는 추리형 퍼즐일 경우에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단서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조합해내느냐가 결국은 그 포인트인데 약간 그 풀을 처음에 두세 개를 놓쳤다는 거 이게 저의 사실은 페인 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오브젝트가 처음에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 보여.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그렇죠.
아예 안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약간 눈을 리프레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아 그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 저는 나중에 진짜 풀탐 7시간째쯤에 해먹에 있는 번호를 알았어.
아 그때 알았어? 나는 거의 그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콜록콜록 할 때 폐렴에 걸렸다 할 때 저는 그거를 보고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름 보고 매칭시켰지 막 해먹 번호에서 나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왜냐면 선원에 대한 단서가 진짜 어려워요. 그 선원이 워낙 많고
선원들이 진짜 선원들. 많고
왜냐면 지금 위에 간부들은 다 특정할 만한 증거들이 굉장히 차고 넘치는데 선원들은 약간 뭉탱이로 약간 제시가 되는 느낌이어서
인원도 많고
네.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알으라는 거야 하는데 제가 풀타임 7시간째쯤에 돌아다니다가 해먹 번호를 본 거야. 진짜 그때 그 배신감 나는 뭐했지 이때까지 뭐 와
맞아 맞아 맞아
네.
막 그런 게 있어 진짜 네. 그런 게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 6명을 알아내는데 진짜 5시간 쓴 것 같아요.
마지막 6명 누구였어요? 나 물어봐도 돼?
그럼 물어봐도 되지.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공략을 봤어요.
그
공략을 보고 깼어.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플레이하면서 그냥 찾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뭐지? 이 문신 있는
그래 그 이상한 나라 출신 그 친구
이상한 나라라고 하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그러니까
특이한 나라 출신
한 명, 딱 한 명 있는 나라.
근데 그분이 이제 신원을 특정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그럼 그 특이한 나라, 내가 모르는 나라 출신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그 나라에서는 문신을 하는 것이 성인식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걸 보고 맞췄어요. 근데 마지막에 왜 그랬냐면은 진짜 어이없는 게 마지막에 저도 마지막에 여섯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인이 틀렸던 거야.
아... 사인은 난 하나도 안
틀렸는데. 여러분은 제 마음을 이걸 해보신 분들은 만약에 사인에서 좀 잘못 넘어가신 분들은 그쵸.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뭐 해보신 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맞춰야 되는 게 두 개잖아요. 사인을 맞춰야 되고 신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인은 거의 틀릴 일 없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맞아.
신원만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이제 다섯
미쳐버리는
거지.
어떤 분의 사인을 추측을 못했냐. 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누군지 알 것 같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안프로님한테 막 채팅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너무 선입견이 있나? 그러면서 보통 보면은 그 선원 그림 중에 그 처형 그림에 한 무당이 모여있는 그쵸. 애들이 그 1등 항해사, 뭐 항해사급과 항해사 조수급이 모여있고 위에 그림에 놀고 있는 애들 중에 이제 선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선원같이 생긴 애들도 간부일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선입견에 빠졌나? 막 그러면서까지 내가 돌려막기
제가 게임하고 나서 그 어준님이랑 이제 게임 리턴 오브 오라딘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하다가 어준님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선입견에 대해서 자기도 그게 있었다 이러면서 그 조타수 조타수였나?
네, 조타수.
조타수랑 조타수 성원이 그 조수가 있잖아요.
조타수는 조타수 하나밖에 없어.
아, 그런가? 조타수가 아닌가 그러면?
아니, 가판! 아니, 가판장!
가판장과 가판장 조수가
가판장이 있어.
근데 가판장이 흑인이고 가판장 조수가 백인이에요.
아, 그거 가판장 아니고 그 조성공.
조성공. 그치.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그냥 무조건 뭐 인종을 보지 않고 그냥 찍어버렸는데 그 어준님은 처음에 흑인이 무조건 조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1800년대
그 둘 다 미국 사람 그 선내 미국 사람 두 명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조선공이고 조선공 그 우두머리 조선공이 흑인이고 조선공 조수가 백인인데
누가 봐도 조수가 윗사람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이 왜냐면 이게 또 이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는데 옷차림이 조수라면 작업복을 입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있었지.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둘 다 깔끔하게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옷차림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종을 안 보고 찍었으니까 그냥 상황 보고 찍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1비트에서 흑인 백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그냥 바탕화면이면 흑인인 거지 뭐.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상태여서 그 선입견 얘기를 어준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세훈님이 말씀하신 선입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식
아니 선원들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고 간부들은 뭔가 이렇게 기시 달린 옷을 입고 있을 거다
제복을 입고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래서 맞아서 내가 그게 사인이 틀렸다 사인이 틀렸는데 아 그러면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항해사인가 막 이러면서 막
나 어딘지 알 것 같아 그거죠 안에서 밖에서
맞아.
창문 들여다보면 꼼꼼하게 봐야지 사인이 딱 보이는데
나는 당연히 가시에 찔려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그분이 누구냐 선실 조수 인도인.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인도인처럼 생겼는데 그쵸. 내가 사인을 잘못 맞췄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딴 나라 사람의 다른 신분인가 그거를 계속 넣어봤는데 결국에는 당연히 저는 괴물한테 맞은 줄 알았는데 오발탄에 죽은 거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게 저도 그 부분에서 좀 헤맸어요. 처음에 사인 잘못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영상 두 번 보고 맞췄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소리를 잘 들으면 총소리가 나. 그러니까 그 음성을 스킵하지 말고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환경음까지를 다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 있는데 벽에 이렇게 기대서 죽어 있으면 그쵸. 당연히
누가 봐도 가시 찔려 죽은 거고
아무리 봐도 총상 같지는 않고 그리고 바깥을 이 가로로 된 조그만 창문으로만 그쵸.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저도 설마 이게 틀렸나 하고 다시 가서 그 창문을 들여다봤는데 없는 거야.
그 창문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계속 봐야 돼.
갔어. 근데 안 보여.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놨으면 이게 진짜 독한 놈이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쨌든 잘못 맞춘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인.
러시아인 3명밖에 안 되는데?
러시아인 1명 장로원은 맞히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남았잖아요.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이다 라는 거를 되게 초반에 특정을 했어요.
그쵸. 포커 치고 있고 막 이런.
포커에 1명 있고, 그 처형 총 쏘는데 1명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이다 라고 진짜 이건 확정이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누군지만 모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총 쏘고 있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러시아인이 아니고 그 그 패트릭 오헤이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스위치가 된 거야.
오헤이건 진짜.
그래서 저는 오헤이건을 틀릴 리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게 이미 러시아인을 엘리미네이트를 하고 이 사람을 찍은 거기 때문에 틀린 논리 흐름으로 그쵸. 얘를 확정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아니니까 저는 이미 그 사람 그 선실 조수의 사인이 틀린 상태에서 러시아인 두 명끼리 바꿔치기를 하면서 나머지 선원 이름을 넣기 때문에 절대로 맞힐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 그 두 명이 러시아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헤이건을 틀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헤이건은 심지어 계속,
이름도 나오고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이름도 나오고 그 배에서 죽은 거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조합 중에 6명이면 꽤 넓잖아요. 그 중에 3명만 맞추면 되잖아.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인어한테 목을 졸려서 들어가는데 이게 그래서 익사야 아니면 목 졸라 죽인 거야 아니면 가시로 발톱으로 배를 찢으면서 배 아래로 끌어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까지 야바이를 돌리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거는 루카스 포프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지 사인을
복수정답해요.
네,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복수로 뭐 예를 들어 실종되었다, 익사당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실종은 없지만 어쨌든 익사다 잡아먹혔다 막 이런 거는 이제 복수로 인정을 해주더라고.
나는 그 범위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에 엔딩을 이상하게 봐가지고 나는 분명히 그 최종장 봐야지 알 수 있는 두 명 빼고 다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두 명이 더 비어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저는 그 실종한 애들은 맞힐 필요가 없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버렸고 그러고 이제 든 생각이 엔딩을 볼 때 손해 사정이니 형편이 괜찮구나. 되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더라고요.
그쵸. 아니야. 근데 그 자취방 같지 않았어요? 아니, 하숙집 할머니가 막 편지 주는 느낌이던데.
저 아내라고 생각했어요.
아 남자였어요? 조사관이?
네. 저도 남자였어요. 여자를 왜?
나 조사관 여자였는데. 저는 이게 남자로...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금방 말한 플레이어 캐릭터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유가 손해 사정인으로 배에 타게 되는 주체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루카스 포프가 약간 1800년대에 여성 손해 사정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스위칭을 했나 보다. 그래서 약간 머릿속에 약간 그 영국 그 똑소리 나는 약간 신여성 이미지가 막 떠오르면서 그 여성의 입장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편지를 주는 사람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안 줘?
여자. 젊은 여자. 어머 이 시간에 택배 갔네. 이러면서 주는데 젊은 여자 목소리로 나오고
저는 할머니가 주길래 그냥 하숙집인가 보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손해 사정인 주인공의 성별은 어디서 유추할 수 있어요?
처음에
목소리 나와?
목소리가 나왔던가? 저는 그 장갑이랑 이런 게 여성 손에 쥐고 있는데
난 그럼 여잔가? 아 나 잘 모르겠는데 성별을?
성별 처음에 나오는데?
저는 대사,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하고
대사가 나왔던가? 대사가 나왔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그 대사공이 뭐라고 부르던가? 아무튼 처음부터 그냥 여자라고 딱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남성이겠거니
근데 지금 마지막에 젊은 여자가 않아요. 택배를 줬다는 거 보니까 남자인가 본데?
어쨌든 그게 성별은 랜덤으로 네네네. 나온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합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오주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당연히 남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여자 자기는 여자로 플레이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 저는 아까 그 논리의 흐름으로 1800년대 성대사정사가 여자일 리 없다. 근데 아무런 단서가 없으니 얘는 당연히 남자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게 전체 어드벤처 신혼을 마치는 부분이 그쵸, 있는 그쵸. 어드벤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서 아 여기서 편견을 가지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플러스 약간 아무 생각 없이 플레이하면 그 편견에 쭉 빠지게 된다. 라는 뭔가 맞아요. 약간의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선입견 그리고 뭔가
그 1800년대에 대한 그런
시대적 뭐 그런 거
네. 그다음에 아 진짜 나는 배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장루원이 뭔지 몰랐어 나는.
아니 근데 그거는 영어로 뭔 줄 알아?
뭐야? 쉰맨이야?
그 선원이 씨맨이고
씨맨이야?
장루원이 탑맨인가 그래.
아 쉽네 엄청?
어 탑맨일 거야 아마. 제가 그래서 나중에 공략을 볼 때
너무 충격적이다
보고 그래서 나는 장루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야.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해군을 다녀오신 분들이면 그 지식이 되게 풍부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배 체계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탑맨 맞아요. 탑맨 탑맨 씨맨이야. 그래서 탑맨이 짜라라락 있고 그 다음에 씨맨이 짜라라락 있고
너무 근데... 쉽잖아 영어는. 아니 그래서 저는 장루원 막 사전 찾아가면서 했어. 사전 찾고
거기 뒤에 그 용어집이 있긴
그 용어집도 9시간째 발견했어. 불타 9시간째.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저는 막 위키피디아 막 이런 뭐 백과사전 이런 거 동원해가면서 했어요.
웬일이야.
장루원 막 장루원 쳤더니 장루원에 대한 정의가 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온 데가 없어. 그래서 장루원
아니 용어집
막 용어집 안 보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약간 갑판정 조성공 막 되게 많은데 대충 이름은 알겠는데 뭘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옷차림 같은 게.
어떤 옷차림으로 이 임무에 임하고 있는가를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등급 같은 것도 너무 확실히 알면 좋을 텐데.
그쵸.
그리고 무슨 상해사가 4등 항해사까지 있어.
배가 규모가 컸나 봐.
그래서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4등 항해사. 그리고 조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키를 잡고 있어서 그냥 조타수인가 보다 하고 찍었더니 조타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조타수는 계급이 높지 않은 건가? 막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헷갈리다.
맞아요. 너무 헷갈리고 약간 좀 해상 지식이 있는 사람 선박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면 조금 더 쉽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더 그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사관생도 진짜
사관생도 너무
사관생도 뭐 몇 명 안 나오고 이제 쉽긴 쉬운데 네. 저는 약간 그 사관생도가 처음 만나게 되는 사관생도가 그거잖아요. 도축 장에서 만나잖아. 네. 약간 도축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지위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거기 도축하는 사람이 이제 메인을 잡고 있고 사관생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하고 있잖아.
이니까 이제 거기 와서 도와주는데 대사가 그렇잖아요. 아 자네 손 잡는 거 처음 보나?
어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원이 나오고 사관생도 약간 뭔가 있는 집 자제인데
샌님같이 생겼어.
저의 그냥 뇌피셜로는 있는 집 자제인데 배를 타게 돼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 소 잡는데? 해서 그 나이 때는 막 그런 거 막 가서 다 구경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그게 이제 그 도축 장면이 굉장히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명단 제대로 훑어볼 생각도 안 했을 때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서 일하는 애인가 보다.
네, 같이 가판에 있는
애인가. 근데 뭐 옷도 잘 안 보이잖아 그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의상으로 뭔가 추측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그래서 얘는 그냥 그 약간 요리사의 조수나 뭐 도축하는 사람들이랑 약간 동급 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너무 편견이 심하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딱 꽂히면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약간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계급사회가 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1800년대 하면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다 같이 어우러져서 잘 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또 배라는 특수환경?
그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일 좀 그랬던 게 포병 그 볼프
왜 그런 모자 왜 쓰고 있냐.
아니 총 드는 사람이 그런 거 써도 돼?
저는 그래서 골프가 특정하기가 쉽잖아요. 처음에 그쵸. 복장이 에, 아니어서 에. 아 얘가 골프구나라고 했을 때 아 높은 모자를 썼다고 해서 뭔가 그런 그냥 배 손님으로 타고 있는 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다각도로 복합 인지를 해야지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퍼즐들이 많다라는 거.
그렇고 이제 개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그 따라서 좀 재미나
그쵸, 그쵸.
배경식에 따라서 그런 추측하는 루트가 좀 다를 수
맞아요.
있다.
맞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고 진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얘가 얘라고 생각했어.
맞아요.
라는 부분을 지금도 뭐 아까 뭐 흑인이 뭐 갑판 아니 뭐냐 조선공 조수였을 줄 알았다라던가 아니면 골프는 그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이 아닐 줄 알았다라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게임하고 나서도 얘기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인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을 때까지 했던 얘기를 한 줄로 뭐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각을 제한시킨다는 게 이렇게까지 게임 메커닉에 몰입하게 만들지 몰랐다.
그래서 1비트.
그래서 그래픽, 그쵸.
암전하고 대사.
대사 막 이런 모든 것.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시청각적인 거를 갖다 하나하나씩만 계속 집중을 시키면서 게임 로직 자체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주는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루카스 포프는 진짜 천재 같다라는
진짜
생각을
천재다.
하게 만들어줬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갓겜 갓갓겜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엔딩을 보고 찾아봤는데 네. 이게 때려맞춰서 이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후보 중에 이제 때려맞춰서 그 정답 땅 뜨는 거를 보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추측 불가능한 인물은 거의 없고 그 소거법으로 해야 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단서는 곳곳에 숨어 있다.
곳곳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 단서의 뎁스를 자기가 어느 정도 캐치하느냐도 플레이어의 몫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1단계 가장 쉬운 단서, 2단계부터 있고 거의 뭐 5, 6단계까지 뎁스가 숨어 있는데 그걸 발견해내는 재미가 또 쏠쏠한 그런 게임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타임라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간에 흩어진 그 상태를 쫓아가면서 자기가 책에 있는 그 시간을 재조합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보통은 선형적이고 시간순으로 늘어뜨린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사실은 만들기가 제일 쉽지만 공간적으로 늘어뜨린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 때 제일 힘든 점은 뭐냐면 어디서 이 단계에서는 어디 단계를 못 가게 길을 막아놔야 되는 뭐 그런 좀 머리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전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흐트러 놓으면서 다음 공간으로 섣불리 막 넘어가가지고 보지 않게 만들기 위해 공간을 조금 제한을 해놓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밑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아니면 어디 문을 잠가 놓는다든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공간을 제한해두는 방식 같은 걸로 시간을 통제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특징? 그러니까 이 공간 베이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간으로 치환된 시간이라는 거를 가장 잘 나타내준 근래의 게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퍼즐 어드벤처가 갖고 있는 한계, 그 장르의 한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답정너다.
그렇죠.
네, 이 게임은 무조건 답정너잖아요. 답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맞춰가는 건데 이제 그 어떻게 거기 그 정답까지 도달할 것이냐. 근데 아까 같은 뭔가 약간 블라인드 스팟이 생겼을 때 이제 좀 스포 없이 피해가기 힘들다. 그래서 맞아요. 요즘 기준으로는 다들 생각하시는 그런 친절한 게임이 애초에 될 수가 없다.
그쵸.
어드벤처 퍼즐 어드벤처 장르는. 네, 그런 장르적인 한계를 제외하고는 정말 만족스럽게 했고 아 정말 이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얘기 중에 전체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그쵸.
이제 못하고 제가 빨리 지금 어딜 가야 돼가지고 좀 아쉬운데
사실은 이게 스포 얼럿을 드렸기 때문에 스토리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그쵸.
많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많이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 부분은 뭐 각자 친구들과 얘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애시당초 네. 처음에 깔고 시작했어야 돼 우리가
그러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어쨌든 플레이하면서 오랜만에 진짜 그 심쿵하는 거 있잖아요 막 네. 너무 좋아서 심쿵하는 그런 거를
그쵸.
느껴본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싶고 네. 진짜 아, 이 정도는 덕질을 해야겠다. 네, 그 수준까지 그쵸. 가지 않았나?
네.
정말 만족스러운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저는 네. 되게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 너무 감동해서.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근래 했던 모든 게임 중에 저는 올해 했던 게임 중에 진짜 탑2 안에 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나머지는 네. 뭐냐 그럼?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려고.
원이라고 섣불리 얘기하고 그렇고 좀 생각을 해봐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잘 버티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까지. 네. 다다음 주에 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